그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말씀도 그렇고 예래 새벽 예배 말씀도 그렇고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돼 버렸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이 남쪽보다 조금 더 못됐습니다. 이것은 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했다라는 점에서 못됐다고 불렀습니다. 결국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했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대국에게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이제 남쪽은 그로부터 한 130년 정도 지속되다가 아시리아를 이긴 더 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서는 남쪽 왕국이 멸망하기 20여 년 전,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20여 년 동안의 역사, 또 20여 년 동안에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그 멸망하는 나라 속에서 애타게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시대에 살았는지 알 수 있고 예레미야가 꾸준히 얘기합니다. 입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의 몸으로 얘기를 합니다. 멍에를 메고 정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끊임없이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레미야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는고 하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성적인 인물을 찾는다면 아마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더니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마저 망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또 다른 의미의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1948년 시오니즘을 외치던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세우기까지 거의 장장 25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각지에 흩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36년 일제시대 동안 창씨개명을 하고 말을 잃어버리고 해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친일을 하고 민족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기껏 36년인데 현재도 그 잔재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부작용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은 2500년을 흩어져 살았는데 나라까지 잃고 흩어져 살았는데 이 정체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이민 3대 4대로 내려가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민 1세로서 느끼는 말 못할 가슴앓이죠.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미국에 살지만 한국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건 이미 포기했습니다. 한국말 하는 것까지는 접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는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이민 1세의 심정입니다. 신앙까지 지켜준다면, 아니 다 잊어버려도 신앙만 지켜준다면 그냥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25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유대인 하면 금방 그들이 누구인지 구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대인 하면 딱 구분할 수 있는 그 정체성, 그들만의 컬러, 특색을 2500년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도 지킬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 신앙에서 그들의 신앙에서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토라 성경을 읽고 유대인이 그 랍비가 유대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쯤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한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회당을 짓고 유대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가르치고 또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제 교회도 없죠. 나라도 없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었지만 장소는 없어졌지만 플레이스는 없어졌지만 가정에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시간을 지킵니다. 시간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코시오 그 음식 맛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쭉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맛없는 빵을 서로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맛없는 빵을 살고 장막을 짓고 텐트에 살았단다. 그 조상들이 고생한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전해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과 또 잊혀지기 쉬운 고난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수해 갔습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넌 1등을 해라, A를 받아라, 아이비리그를 가라 그런 얘기 물론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저 좋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그들이 모여 앉아서 정말 그들의 그 맛없는 빵을 먹고 촛불을 켜고 또 가족이 토라를 외우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우린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나면 8일 만에 몸에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 할례를 행했단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택한 민족의 정체성을 자신 육체에 새겨놓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그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인데 여기서 유대인의 율법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치즈가 들어간 음식 먹지 않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그 고기에다가 치즈를 올려놓으면 같이 먹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집에 가도 그 유제품을 먹는 담는 그릇이 따로 있고 고기를 담는 그릇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클린, 언클린, 세퍼레이션 그 구별하는 것을 이들은 정말 잘 지킵니다. 일단 율법을 어기면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정한 상태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 클린, 언클린 정확했습니다. 삶이 클린, 언클린 부정과 정함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거룩이었습니다. 주이시니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확실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면 기도를 응답해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안 해주면 안 해주지 않고 여기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면 2500년 동안 실망해서 벌써 다른 민족에게 섞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축복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아우슈비치에서 그 600만이 죽었습니다. 거기 살아남은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흑야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영어 번역은 더 나이트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흑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흑야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자기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만 살아나왔어요. 이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의 고통을 대변해서 보여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을 구분했다면 그들은 수천 번 하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지금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받았다. 우리가 선택받았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매주일마다 확인해가는 겁니다. 몸에 확인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유대인들 가운데 선민의식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무시하는 교만도 나오긴 했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에게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라면 가정에서부터 회당과 세상에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토라를 지켜야 된다. 결단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모든 합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답게 살아야 한다. 우린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걸 당연시했고 어쩌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배운 신앙과 삶이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 속에서 통합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년을 흩어진 백성으로 살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신실이라는 말을 소개했고 신앙 생활이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약속입니다. 선포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 약속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통과의례,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할례로 몸에다 새겼는데 우리는 믿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증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이고 생활이죠. 그들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아주 큰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는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너희 조상들은 여기서 유대인 구약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 떠난 조상들이 이어준 헛된 행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자랑만 하고 위선적으로 된 헛된 것, 악한 것을 가리킬 때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 제가 읽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 믿기 전부터 생긴 악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들, 이 모든 것들,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죽을 수밖에 없죠. 썩어지고 멸망할 것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죽음에서 풀려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대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가 제사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패스오버 통과했습니다. 피의 능력이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대속되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뭔고 하면 누군가 대신 갚아주어서 빛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빛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신 갚아주어서 내가 빛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때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대신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꼼짝없이 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오더니 내 대신 벌을 받아서 내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대속함을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또 말씀했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도 있었죠. 여기 행실을 금방 읽은 18절의 헛된 행실과 좀 구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구분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헛된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거든요. 더욱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헛된 행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보혈로 헛된 행실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절에 있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실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은 십자가에서 다 대속되었다면 그럼 우리에게 무슨 행실이 또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행실은 선한 행실들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선한 행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실을 택할까? 선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에 예수님은 주목하게 될 것인데 바로 너희도 모든 선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들이 선택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영접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영접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은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의향, 나의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표피를 베어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였다면 우리는 첫 시간에 배웠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선택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택받는 그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선택을 확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선택, 그 선택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보증해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배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배워나가는 선택의 닥트린,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견고하게 아주 털을 넓게 깊게 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멋진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스운 경험을 한 가지 나눠야 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하나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옷을 한 가지만 쭉 입는 스타일입니다. 수요일에 입는 제 옷돌이가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1990년에 산 것인데 지금도 잘 입고 있습니다. 바지는 낡아서 버렸어요. 근데 옷은 여전히 잘 입고 있습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옷을 사주지 않아가지고 오래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 것을 두고도 입던 것을 계속 입는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새 옷 입으면 맞지 않는데 입던 옷 계속 입으면 나중에는 낡아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옷을 버리지 못하는 참 잘 맞아요. 그죠? 처음에 입을 때는 어색했는데 자꾸만 입다 오면 낡아지더라도 그 옷 입으면 마음이 편한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께서 사주신 반바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금 수선을 해주긴 했지만 잘 입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 한국 갈 때도 또 그 옷을 갖고 갔습니다. 집에서 잘 때 입으려고 갖고 갔어요. 처갓집에서 그 옷을 입다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앞지퍼를 올리는데 밑에서 툭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올리면 이 뭐합니까? 올리면 툭 터지고 또 맞추면 툭 터지고 난감한 겁니다. 잘 조절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렸는데 일어나자마자 쭉 갈라졌습니다. 지퍼를 조심스럽게 아무리고는 아내를 불러가지고 중간쯤 실로 이렇게 꿰맸습니다. 제가 아직은 날씬해가지고 지퍼를 반만 내리고도 입고 벗을 수 있었습니다. 버리고 온 줄 알았더니 엊그제 보니까 또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슬아슬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결심이 없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삶이 괜찮아도 지퍼에 밑이 뜯어진 것처럼 헛될 수 있습니다. 그냥 풀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주 잘 여기 정돈이 되어야지 쭉 올라가고 튼튼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가정에서 토라를 외우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뭐 축복을 받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오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입니다. 우리 너무 거기에 연연한 것 아닙니까?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아 이게 응답되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우린 거기에 너무 지금 연연하면서 우리의 신앙 그 큰 신앙 그 고귀한 신앙을 물론 기도 제목 중요하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다 모든 걸 집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축복? 너무 축복 따지는 것 아닙니까? 하루를 지내고 밤에 잘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못생긴 얼굴 거울에서 한번 보고 그 면도를 할 때 제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뭘 더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조금 더 받으려고요. 글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어법에 낫지 않는데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더라고요. 그런 말은 국어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눴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과 함께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정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넘쳐서 재산이 떠내려가도 사람들이 홍수에 떠밀려가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침착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능력이고 방식입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구체적인 세 가지 덕목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입니다. 끝까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축복이 임하든 안 하든. 축복이 임하든 안 하든, 기도가 응답되든 지체되든 거절되든, 삶이 힘들든지 좋든지, 고향에 살든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홍수가 범람하듯이 범람해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2500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을 때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길을 꿋꿋하게 걸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건 달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면 책임지실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우리가 믿고 우리가 힘을 쓰면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럼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칫 유대인들처럼 위선에 빠질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비교하면서 잘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할 것이고 못한 사람들은 맨날 기가 죽어 있을 것입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예. 우리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것을 성경에서 born again, 거듭 태어났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전과 후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혼자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본어게인인데, 알고 보니 우리 안에 씨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씨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씨가 하나 심겨져가지고는 이 생명이 들어와가지고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비유죠. 근데 씨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말라서 죽은 것 같은데 씨를 보면은요, 말라서 죽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거 별것 아닌 것 같고 할례 행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파더스데이네요 오늘.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뚝뚝하시고 말도 없으시고 약주를 잡수시면 그저 그냥 한번 쓰다듬어주시고 하는 정도. 저한테 뭐가 되라고 얘기하셨는데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늘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아버지 앞에 저는 절을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못했습니다. 어겼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사가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가셔서 목사하기 잘했다. 네가 목사 안 했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그래도 네가 목사해가지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래도 늘 아버님께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셨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셨습니다. 근데 막내인 저한테는 농부를 시키시기가 너무 싫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도우려고 들에 나가면 절대로 일 시키지 말고 너는 가서 공부나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60, 70 저를 워낙 늦게 낳으셨으니까 그래도 저를 그렇게 농부를 이렇게 주고 싶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부의 아들이니까 웬만큼 압니다. 벽시라는 게 있습니다. 벽시. 봄에 모를 심는 모판에다가 씨를 수술 뿌립니다. 그럼 신기해요. 그럼 씨 뿌립니다. 그 벽씨가 그 정미소에 갔다 오면 먹는 밥입니다. 그런데 이 벽씨를 술술술 모판에다 뿌려놓으면 얼마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기 시작합니다. 전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씨에서 생명이 난다. 저는 이 사실이 시골에 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씨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 씨가 우리에게 심긴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씨가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기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저절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밤 한 주간 살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심겨준 씨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나 안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놀랍고, 그 씨가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떻게 자랄까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혈입니다. 찬송가를 기억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봉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심겼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우리 생명의 씨를 품고 있어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그 씨 능력 덕분이죠. 혹시 씨는 갖고 있는데 아직 싹이 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째 싹이 시원치 않으십니까? 습기와 온도와 토양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놓으셔서 그렇습니다. 조금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씨에 관심을 보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싹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악한 행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썩지 않는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소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싹이 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동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신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 씨를 보게 하시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